출애굽기 70번 메시지 율법의 규례들의 암시와 지시와 의미 첫 번째. 성경은 신성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풍성함을 캐내기 위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귀중한 것들이 말씀의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광대한 풍성이 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단지 인쇄된 글자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표면 아래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가장 수준 높은 수정을 만들어내는 지방 출신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크고 보기 흉한 돌구슬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돌구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름다운 수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구슬을 자르고 그 안에 숨겨진 수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귀중한 수정을 가지고 있는 이 돌구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에서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보석들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표면 아래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은 이 보석들을 캐내서 주님의 백성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의 제목은 중요한 세 단어, 곧 암시, 지시,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깊이 안에서 발견되는 풍성의 세 관점들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떤 구절들에서는 암시들을 발견하고 다른 구절들에서는 지시들을, 또 다른 구절들에서는 의미들을 발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들 안에 있는 풍성을 캐내고자 한다면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율법의 규례들의 암시와 지시와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율법의 규례들이 있는 율법의 법령은 사람의 타락과 타락 속에 있는 사람의 생활을 지시함. 규례들이 있는 율법의 법령에는 사람이 타락하고 타락 속에서 생활한다는 분명한 가리킴이 있습니다. 타락이나 타락 속에 있는 생활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부정함, 하체, 종, 살인, 도적질, 탐심, 무당과 같은 단어들은 사람의 타락을 가리키고 타락 속에서 사람이 생활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이 문제들과 관련된 규례들은 사람의 타락한 상황을 기술합니다. 만일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고 타락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런 규례들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정함, 살인, 거짓말, 우상들과 같은 단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타락 속에 있는 사람의 생활이 지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도록 빛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규례들이 있는 율법은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율법은 타락한 사람에게, 타락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타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규례들이 있는 율법의 법령을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사람이 타락한 상황의 그림을 봅니다. 얼마나 어두운 장면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부정함, 하체, 마법, 우상 숭배, 간음, 음행, 탐심을 봅니다. 이 모든 소극적인 것들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비록 이 장들의 사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소극적인 것들 뒤에 그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암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법은 귀신들과 접촉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귀신들이 없다면 마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당이라는 단어가 마법과 귀신들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이 장들에서의 규례들은 또한 내주하는 죄의 사실을 암시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탐심, 모든 종류의 탐욕을 말합니다. 비록 바울이 탐심의 죄를 싫어했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죄를 싫어하면 할수록 죄는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탐심을 언급한 것은 내주하는 죄를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내주하는 죄는 사실상 욕심을 가진 사탄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에서 뚜렷이 사탄을 언급하는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경의 충만한 빛의 계시로 우리는 탐심이라는 단어에서 내주하는 죄를, 내주하는 죄에서 사탄을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 아래 숨겨져 있는 것은 내주하는 죄이며 내주하는 죄 아래 숨겨져 있는 것은 욕심 덩어리, 사탄 마귀입니다. 이 장들은 내주하는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살인, 거짓말, 도적질은 확실히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우리는 암시된 내주하는 죄와 분명히 지적된 외적인 죄들을 다 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죄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는 5장부터 8장까지에서 내주하는 죄를 다룹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규례들은 사탄, 귀신들, 내주하는 죄, 외적인 죄들을 지적합니다. 이 장들에 있는 소극적인 측면의 항목들의 그림은 어둡고 침울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의 항목들의 그림은 밝고 영광스럽습니다. 첫째로, 이 장들은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며 우리를 온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그분은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을 돌보십니다. 사람이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도록 예비한 성들을 그분은 다른 사람을 고살하지 않은 사람의 실수를 위해 마련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종으로 팔린 사람이 6년 후에 풀려날 수 있는 것도 마련하셨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며 인류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그림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제물로 예표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타락한 사람을 위한 분입니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물들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된 규례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도피성으로 상징되고 안식일로 상징됩니다. 더 나아가 안식년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장에 있는 제단으로 상징됩니다. 이 제단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관찰하는 구경꾼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누리는 참여자들입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사탄, 귀신들, 내주하는 죄, 외적인 죄들을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는 또한 암시된 구속, 죄사함, 칭의, 화목을 봅니다. 이러한 암시와 지시와 의미들을 지닌 율법을 그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들인 우리는 이 장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암시와 지시와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제단과 제물들은 타락한 사람이 구속되고 끝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이 필요함을 가리킴.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제단과 제물들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속되고 끝나서 대치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 제물로서 그분을 경배하도록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어야 하며 그것에 의해서 그 자신이 제물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면 제물은 도살되어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사람이 구속되고 끝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이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제단에 의해서 구속되고 끝났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진가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들이고 우리의 상황이 소망 없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 없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끝나고 대치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속, 끝남, 대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죄 있고 소망 없음을 가리킵니다. 한 형제가 그의 아내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그녀의 상황이 소망 없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개선이 아니라 끝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상황에 있으며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끝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난 후 부활 안으로 들어가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의 아내가 개선될 수 없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자매는 주님이 그녀의 남편을 개선시키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지 윤리적이고 종교적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님, 나는 당신이 나의 남편을 당신 자신으로 대체시킬 수 있음을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그를 대체시키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단과 제물들은 구속, 끝남, 대체를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구속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이기 때문임을 지적했고 끝남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 없는 상태 때문임을 지적했습니다. 제단과 제물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대치물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죄인이지만 구속되었고 내가 소망 없지만 끝나고 대치되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으로 대치되는 과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어느 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으로 완전히 대치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에 종이 자유를 얻는 것은 속박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의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안식년에 종이 자유를 얻는 것은 속박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인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신 후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뜻합니다. 일곱째인 안식년에 종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종은 6년을 일한 후 7년째 되는 해 해방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의해서 그는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에 종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다루는 규례들에서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은 그 자신이 죄 아래 팔렸다라고 기술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노예 신분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살인과 거짓말은 살인의 근원이며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 안에서 행함을 의미함. 사람 안에 있는 살인과 거짓말은 살인의 근원이며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타락한 사람 안에서 행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살인의 근원이며 거짓말의 아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살인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있다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타락한 사람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과 얼굴 표정으로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살고 있고 행한다는 표시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생명에 따라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은 실제로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구절은 허망한 풍설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문을 전파하고 허망한 풍설을 일으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사람 안에 거짓말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있는 한 살인의 근원이며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인과 거짓말의 근원을 추적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찾아낼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로 죄인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함. 출애굽기 21장 13절은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피신하러 도망갈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수로 죄인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에게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실수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길을 열었습니다. 실수로 죄인들이 된 모든 사람들은 도피성인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한 죄인들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도피성인 그리스도를 주심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신은 실수로 죄인된 사람입니까? 고의로 죄인된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당신이 실수로 죄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당신이 고의로 죄인된 사람이라면 당신은 왜 회개했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당신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죄송함을 고백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실수로 죄인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자비로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장 14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이 절은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죄인들은 죽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실수로 죄인된 사람이 아니라 고의적인 죄인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실수로 죄인된 사람이라고 여기실 것이며 그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죽을 운명인 고의적인 죄인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로 죄인 된 사람인가 고의적인 죄인인가는 당신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1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귀중한 문제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21장 13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로 죄인된 사람들의 손에 보내어진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유대인과 로마인의 손에 보내지 않았다면 주님은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못 박은 사람들의 손에 보내신 후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그분을 보내신 분에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다. 너를 그들 손에 보낸 자는 나였다. 이제 나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라고 응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21장 13절에서 가리키는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실수로 죄인된 사람들의 손에 보내어졌던 분이고 그들에 의해 죽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로 그분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우리는 실수로 그분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21장 13절은 단지 그리스도만을 가리키지 않고 당신과 나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실수로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분께로 지금 도망갈 수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실수로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생각으로는 그가 스데반이나 다른 믿는 이들을 핍박했지 주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누구이신가를 물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가 실수로 그분을 핍박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그가 하고 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지와 실수로 사울은 믿는 이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실수로 죄인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출애굽기 21장 13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실수로 죄인된 사람들의 손에 보내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보내졌다는 것을 말하고 로마서 4장 25절은 그분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보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그분이 누구에게 보내졌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21장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실수로 죽인 우리의 손에 보내셨음을 봅니다. 도적질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안을 범함으로써 비열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함. 도적질은 사탄과 같이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안을 범함으로써 비열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안배에서 당신에게 많은 풍성을 안배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난하도록 안배하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기꺼이 만족합니까? 만일 당신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제안을 범함으로써 비열한 이득을 얻으려고 도둑질하러 갈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도둑질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 그 자체가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이 하나님의 제안을 범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안배한 우리의 환경에 만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안배한 환경에 만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안을 깨뜨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훔치는 것은 신성한 할당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신성한 제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바늘이 부족할 때 가족의 다른 사람에게서 바늘을 훔치는 어떤 중국 여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은행 강도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경우에서나 훔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깨뜨린 것입니다. 탐심은 사탄의 탐욕의 본성이 사망의 몸인 타락한 사람 안에 거하는 죄가 되었음을 의미함. 탐심에 관한 규례는 사탄의 탐욕의 본성이 사망의 몸인 타락한 사람 안에 거하는 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그가 자기 안에 거하는 탐심의 죄를 다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내주하는 죄인 탐욕을 기술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일이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한 인격, 즉 사탄이 인격화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탐욕의 죄는 사실상 사탄의 탐욕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탐심이 주어졌습니다. 도적질은 탐심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것도 탐하지 않는다면 결코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 안에 거하는 사탄의 탐욕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내거나 탐낼 때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인 사탄의 움직임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간음은 사탄의 죄의 본성이 사람 안에서 그를 난잡하게 하여 하나님의 제안을 깨뜨려 그를 부패시키기 위해 행하는 것을 의미함. 간음에 대한 규례는 사탄의 본성이 사람 안에서 그를 난잡하게 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다른 것들과 가져야 할 관계인 하나님의 제안을 깨뜨림으로써 그를 부패시키기 위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따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가늠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난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녀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음행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따르면 타락한 교회는 음녀라 불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타락한 교회는 가늠한 여자가 될 뿐 아니라 음행자, 음녀가 됩니다. 만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된다면 그것은 가늠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다른 많은 남자들과 관계된다면 그것은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가늠보다 더 심각합니다. 타락한 교회는 가늠녀일 뿐만 아니라 음행자입니다. 이 때문에 계시록 17장에서 음녀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땅은 난잡한 음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난잡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음행은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고 난잡해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나그네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나그네가 되었고 남편이신 그리스도 없는 과부가 되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없는 고아가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을 박탈당한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과 관계된 규례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나그네가 되었고 남편이신 그리스도 없는 과부가 되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없는 고아가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을 박탈당한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9절은 우리가 한때 나그네들이었고 외인들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나그네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과부나 고아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또한 가난한 자들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에 구원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반역하는 본성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함.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요구의 규례는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반역하는 본성을 정복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역적이기 때문에 정복당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대리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역은 사탄의 반역적인 본성의 활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반역적인 요소는 정복되어야 합니다. 원수에게 잃어버린 가축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과 그의 진진 동물을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잃어버린 것들을 타락한 사람에게 가져오시고 짐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함. 23장 4절과 5절의 규례들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잃어버린 것들을 타락한 사람에게 가져오시고 짐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례들은 또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인 우리는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생명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이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생명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당신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것을 하셨음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규례들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원수들이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의 소유인 동물이 짐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본다면 그가 하고 있던 것을 멈추고 그 동물이 짐에서 벗어나도록 원수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가령 오늘 당신이 당신의 원수의 차가 고장난 것을 보았다 합시다. 당신은 기꺼이 당신 차를 세우고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것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